오늘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애의 정점을 맞이합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목동이 온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2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다윗에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합왕이 됨으로써 내전에 찢겨진 나라를 하나로 합하는 외적인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파 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적 통합 작업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언약이 이제 다윗에게 이어져서 구약의 구속사적인 틀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들에게 받는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를 거쳐 이것이 메시아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의 구조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통합,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는 새로운 왕도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리가 두 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북 분열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통일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다와 대적이었던 이스라엘은 먼저 대표를 헤브론으로 파견하여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고륙적으로 모세가 요구한 왕의 기본 자질인 신명기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또 언약적으로 다윗은 사무엘상의 여러 곳에서 확인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는 언약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사무엘과 요나단과 아비가엘과 사울 왕에게 인정받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의 자격이 되는 세 가지의 그 자격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왕의 그 실력과 능력 전쟁에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는 공식적인 왕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이제는 이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또 왕으로서 적장 골리앗을 죽였고 수없이 많은 전장에서 승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도 또 외적인 그런 전쟁에서도 그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공식적인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는 자로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자신의 힘으로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는 왕위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도가 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험난한 곳으로 다윗은 이곳에 자신의 정예 군사를 파견합니다. 자신과 함께 시글락에서부터 함께 했었던 그 군대를 파견한 것이죠. 그들은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여부스 성을 빼앗고 원래 이것을 시온성이라고 했는데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온이란 뜻은 요새란 뜻으로 이것이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그 동남쪽에 있는 군웅지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있는 것이죠. 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지형적인, 종교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통일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기존의 헤브론은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볼 때 남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이죠.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합당했었던 것입니다. 또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은 천혜의 방어 요새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대였습니다. 또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역으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지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앙성소를 짓기에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고 성전 건축에 최적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원래 다윗의 그 삶의 초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뭐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또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하늘 군대인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위엄으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고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돈보다 명예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에 이스라엘 왕국 내외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기복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삶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많은 첫접들을 두고 아들과 딸들을 낳습니다.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문제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아들들은 모두 11명의 아들들을 더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6명의 아들과 이게 더해서 17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의 강대국들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시점에서 다윗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힘과 권력을 자신에게 중앙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 즉 길보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지경에서 크게 세력을 확보한 블레셋 군대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르바임이라는 지명에 진을 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르바임은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의 길이는요 약 5km 정도가 되고요. 폭은 약 3km 되는 아주 굉장히 넓은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병력이 포진할 수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 골짜기의 북쪽 끝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경계지역에 해당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곳을 차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또 다시 남과 북으로 가르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연결고리를 끊고 힘을 분쇄하여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이제 중요한 순간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니고 있던 에봇 속에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 모든 나라의 주권과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런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단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결정과 선택의 수없이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간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체험적이고 절박하고 또한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미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지만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라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계신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 1차 전쟁에서 이 바알브라심이라고 하죠. 물을 흩음같이 다윗 자신의 앞에 대적을 흩으시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에서 이제 뽕나무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숨겨두었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블레셋 군대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전략적인 승리를 또 2차에서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강성함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폰을 만들었던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요, 그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 그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결정과 선택이 과연 최선일까라고 날마다 결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숙고하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한다라면, 질문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성함을 누린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